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 속 깊은 그곳에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정금 같게 하시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7장.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하나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그 회당에 나가서 유대 사람들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은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바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 몇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를 따랐다. 그러자 믿지 않은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이 생겼다. 그들은 장터에 건달 몇 사람과 함께 떼를 지어 소란을 피웠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서 사람들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끌어다가 시의 관리들 앞에 세웠다. 그들은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자들이 이곳에도 왔습니다. 야손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손님으로 맞아들여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면서 모두들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군중과 시의 관리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그들은 야손과 다른 믿는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나서야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이리하여 유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또 신분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로 와서 무리를 부추겨 소동을 일으켰다. 형제들은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안내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베리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척 괴로웠다. 그리하여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사람들을 만나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벌였다. 몇몇 에피쿠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무식한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자가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 의회에 세워놓고 말하였다.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듣거나 이야기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의회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종교심이 깊은 분들입니다. 저는 아테네 시내를 두루 거닐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진 제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람이 채워드려야 할 만큼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분을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고 기술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일 따름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음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상을 떠나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모든 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심판의 일을 맡으실 분도 뽑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되자 바울은 의회를 떠났다. 몇몇 사람이 바울의 편이 되어 믿는 이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열왕기하 제22장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아 왕 제18년의 왕은 아샬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삯으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석유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 대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살룸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여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누이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쫓으십시오. 이거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비도덕적인 죄악이 교회 속에 누룩처럼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해야 하는 것은 범죄한 당사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여 아직 기도인이 되기도 전 불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닫아버릴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러한 경계는 교회 속에서의 것임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당연히 있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와 교회에게 주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한 성결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악으로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으로서의 삶을 당부하면서 그를 복음으로 불러들여 거듭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결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세주를 모르는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도의 희생을 믿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구별된 기관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경계를 주고 있는데 이 말을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만 따로 살기 위해 교회만의 구별된 거처를 마련하라는 말이 아님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당부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권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사도는 또다시 부연하기를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10절 상반절에 여기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이 세상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의 중심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즉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교훈임을 알게 됩니다.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구별하여 나중에 그대로 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될 무리들이 세상의 가치만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만약에 세상 속에서 이런 죄악상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0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교회의 영적 상태로 봐서 아마 오해하는 부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야 하는 기관인데 세상의 죄악들이 여전히 교회 속에서 허용되고 만연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의 죄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도구들이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에게 오히려 빛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을 일삼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랍니다. 바울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11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형제나 자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세상 속에서의 부도덕을 네 가지로 거론한 바울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거론합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11절 중간인데 앞의 내용에 두 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즉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한 것인데 이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모욕은 사람을 돌려놓고 욕하거나 모함하는 것으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마귀 사탄의 속성을 의미하고 술 취함은 역시 성령이나 진리의 충만함보다 호황된 정신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했는데 여기 먹지도 말라는 말 의미가 주님의 만찬과 함께 나누지도 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단호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즉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 공공연하게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이었죠. 교우들에게 그러한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귀도인의 사귐은 단순히 사람만의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하반절이죠.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귐에 어둠이 함께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성찬과 애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행사에 함께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룩한 나눔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희생되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되고 이 거룩한 예식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는 그러한 자를 말하기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서 12절에 안타까워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징계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결을 지켜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불신자들의 판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조차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12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자신이 왈과 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2절 하반절에 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랴가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고 바울 자신보다 사실적인 것을 보고 알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역시 신앙적으로 판단하되 진리의 말씀과 성령과 사실적인 증거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과 사실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하면 분명히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역시 인간적으로 싸고 돌고 옹호하는 잘못된 형태들을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요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면서도 사실을 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겪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진리의 일꾼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13절 상반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13절 하반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과 말씀의 지배보다는 여전히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신앙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눔의 암초가 되는 자들은 판단하여 내어쫓으라고 단호하게 당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그럼에도 그 용서를 헛것으로 돌리는 배은망덕은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줬어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저주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짓밟는다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유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가는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의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새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12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